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B-52 폭격기가 이번 주 초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근처 상공을 비행했었다고 미 국방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빌 어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8일과 9일 괌의 미 공군기지에서 B-52 폭격기 두 대가 출격해 스프레틀리 군도 상공 국제공역에서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반 대변인은 당시 폭격기들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으로부터 15해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 지상통제소로부터 두 차례 구두경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폭격기들은 그러나 사고 없이 임무를 계속했으며 국제법에 따라 줄곧 완전한 작전을 수행했다고 어반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자유항해와 운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군이 이슬람 순위 반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 신자르에 진입했습니다. 쿠르드족 지역안보회의는 오늘 인터넷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자치정부군인 페슈메르가가 ISIL 반군을 몰아내기 위해 신자르에 전방위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쿠르드 관리들은 페슈메르가 병사들이 어제 신자르 지역 마을들을 장악했으며 ISIL이 장악한 모술과 동부지역 그리고 ISIL이 자칭 수도로 삼고 있는 시리아 라카사의 주요 보급로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군 자문단과 쿠르드족 페시메르가 군이 합동으로 전개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러시아를 곧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약 5분 길이의 이 동영상에서는 ISIL을 선전하는 러시아어로 된 구호와 함께 러시아 도시들과 건물들의 영상이 담겼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곧 피가 바다처럼 흐르게 될 것이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ISIL은 2주 전 이집트 상공에서 추락해 탑승자 224명을 숨지게 한 러시아 여객기 사건도 자신들이 벌였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부터 시리아 공습에 나서면서 ISIL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관리들은 일부 공습은 ISIL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이른바 지하디 존으로 불리는 영국계 반군 가담자를 겨냥해 시리아 내 ISIL 근거지 라카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디 존은 ISIL이 서방 인질들을 참수하는 동영상에 검은색 복장과 두건을 쓰고 등장한 인물로 영국 국적의 쿠웨이트 출신 모하메드 에마지로 확인됐습니다. 미군 관리들은 어젯밤 실시된 공습으로 에마지가 사살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미국 고위 관리는 에마지가 타고 이동 중이던 차량을 명중시켰다며 그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의회 의석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고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까지 개표 결과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전체 상하원 664개 의석 가운데 348석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인 세인 대통령의 집권 여당은 40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고 이 밖에 지역과 인종에 기반한 소수 정당들이 30석 미만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대통령 선출 시 의회에서 군부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이끌고 있는 아웅산 수치 여사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새 정부를 구성한 뒤 국가개혁을 위한 분명하고 정확한 일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영국 방문을 계기로 인도와 영국이 130억 달러 규모의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는 어제 모디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관계는 한때 과거에 갇힌 적이 있지만 지금은 세련되고 역동적인 동반자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또 양국 기업들이 13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무역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인도 루피화의 환율과 연계된 채권 역외 거래를 영국이 주도하는 계획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나진 핫산 3차 시범 운송 사업이 17일부터 시작됩니다. 러시아산 유연탄 12만 톤이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운송됩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비, 북부 산간에는 비 또는 눈이 오다가 낮에 서쪽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북한 핵 문제와 남북관계 진전을 전제로 남북정상회담에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당국 간 회담 개최 등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이행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물꼬가 트이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남북 정상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13일 아시아 태평양 뉴스 통신사 기구 소속 8개 회원사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여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형식의 남북 간 대화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전제로 북한이 전향적이고 진실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하며 북한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현 단계에선 남북한 합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의 진정성을 강조한 대목은 북핵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를 그리고 현 단계 남북 합의 이행은 8.25 고위급 합의에 대한 적극적 실천을 북한에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에 신뢰감을 주는 게 중요하다며 그 첫 걸음은 8.25 합의 이행이라는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확고한 안보 태세를 토대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8.25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8.25 합의에 포함된 당국 간 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국 간 회담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남북한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그리고 상봉 정리와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도 남북한의 상호 관심사와 한반도 미래를 위한 논의들을 하루속히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8.25 합의에 따른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생과 문화, 환경 분야 교류도 촉진해 남북 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호혜적 협력의 통로를 넓혀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분유 지원 등을 시작으로 민간 교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의 북한 전문가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발언 내용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 대통령이 이번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여기에는 네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는 것, 그다음 남북관계 개선의 진척이 이루어지는 이런 전제를 우선 달고 정상회담 이야기를 꺼냈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 박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남북관계에서 뭔가 획기적인 진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지금 그 레임덕 현상도 올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남관계의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하는 차원에서 정상회담의 그러한 그 공을 북측에 넘기는 이런 쪽으로 우선 그 북측의 제스처를 취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 관련 발언이 과거와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지금 이번 정상회담에서 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현재까지 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파리와 합의가 이미 나온 상태이고 이상갈 상봉이 한번 이루어졌고 또 북한도 지금 7차 당대회를 내년 5월 초에 해야 되고 한국도 또 대통령 임기 말로 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서 그 정상회담에 좀 더 적극적 의지를 표현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이라든지요, 정상회담이 네. 열릴 수 있는 환경 또는 조건 이런 것들이 변한 게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 환경이 바뀌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 그다음 남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남북관계가 계속 지금 꼬이고 있는 상황에서 파리와 합의가 있었고 또 이상갈 상봉이 한번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총매로 해서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상갈 상봉 정례화 문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서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또는 하는 그런 환경 이런 부분들에서 점진적으로 좀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혹 북한의 입장에서 이 정상회담에 네. 대한 그 득실이라고 할까요? 또는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이 북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선은 북중 정상회담이 급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를 만나는 그래서 베이징 방문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적인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재 목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성사가 된다면 남북 정상회담에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도 어쨌든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좀 불안한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점에서는 우선은 그 북중 정상회담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이런 수순으로 북한은 판단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박 대통령은 8.25 남북 고위급 합의의 이행 특히 남북 간 회담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네. 이산가족 행사 이후에 여전히 묵묵부답인데요. 왜 네. 이렇게 조용한 것일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남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랄지 또는 5.24주 체제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남측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이냐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측이 봤을 때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보따리 이런 보따리에 대해서 남측이 아직은 적극적으로 그런 보따리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 이런 판단으로 지금 그 당관 회담을 남측이 지금 한국이 세 번이나 제안을 했습니다만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는 역시 그 북측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그 북측 입장에서의 선물 보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남측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선물 보따리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북측 입장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가장 그 큰 선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상가의 상봉 정례화를 가장 중요한 북측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 보따리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이상가의 상봉 정례화 이 부분이 그 남북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보따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과정에서 5.24조 체제 문제랄지 또 남관계에서의 좀 기본적으로 풀어져야 될 현안들 이런 것들이 그 북측이 그 상당히 관심 있는 선물 보따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국 간 회담을 거듭거듭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네. 그 거듭되는 촉구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역시 이제 북한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8.25 합의의 첫 번째 항은 당관 회담의 빠른 개최를 평양 또는 서울에서 하자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제안들은 북측에 대해서도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도 당관 회담을 지금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올해 안에 어쨌든 한 번의 당관 회담을 통해서 내년도의 동력을 남관계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북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겠고 그런 과정에서 사전에 남북 당국이 좀 더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보따리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서로 간에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는 그런 작업이 현재로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이을설 장례식과 관련된 북한의 그 네. 국내 정치적 상황이 이런 것들을 진척시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인은 없을까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부분적으로는 뭐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장례식 과정을 보셨습니다만 어쨌든 리을설에 북한에서 위상 또 추모 기간이 5일간 국장을 했는데
네.
이런 것들도 그 북한이 남관계에 좀 더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지연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뭐 그 장례식도 끝났고 또 최룡해 비서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 내부적으로 좀 더 내부의 상황들이 좀 정리되는 이런 시점에서 북측이 당관 회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점을 또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8.25 합의 이후에 어느 정도 활기를 찾은 남북 민간 교류의 확대 의지도 밝혔는데요. 이런 그 네. 교류가 앞으로 계속 확대는 돼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역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지금의 상황들을 남북 당국이 좀 더 상호 신뢰를 갖고 지금 그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느냐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의 남관계에 좀 막혀 있는 부분들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호 그 관심사를 진지하게 공식 비공식 접촉 통로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하면서 상황들을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요구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집권 지금 중반기를 넘어서고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남관계에서 어떤 성과, 족적을 남긴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고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도 여전히 남관계에서의 그런 성과들을 좀 거두어내면서 체제의 안정성을 꾀하는 이런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더 남관계를 푸는 그런 흐름들을 김정은 제1위원장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 한반도에 좀 더 개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을 가졌었는데요. 그동안에 네.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금년 한 해가 이제 거의 그렇군요. 다 가는데 이제 네. 내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내년도 지금처럼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는 네. 참 어쩔 수 없이 더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올 수 있는지요?
내년도 여건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7차 당대회가 5월 초에, 내년 5월 초에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서 남관계의 성과들을 좀 더 북한은 필요로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내년도면 집권 4년, 그리고 그 박근혜 정부가 집권을 1년 한 뭐 2년 정도 남기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성과를 거둬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또 외부 환경도 역시 남관계를 좀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내년도에 상반기에 뭔가 남관계에 획기적인 진전, 뭔가 변화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걸 위해서 남북 당국이 지금부터 당관 회담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상황들을 풀어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남북관계 발언에 대한 분석을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로부터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평화통일국제협력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한승주 전 외무장관은 통일 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없이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전 장관은 13일 한국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서울에서 주최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위해선 주변 강대국들과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통일되면 중국 입장에선 그동안 정치 군사적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북한을 잃는 것이고, 또 통일 과정에 불안을 느낀 북한 주민들이 대규모 중국으로 건너갈 경우 큰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통일 한국의 국력 강화는 물론 재군비에 나서는 근거나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걸림돌이 배경으로 지적됐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전재성 교수는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통일 준비 세션의 발제를 통해 북한이 흡수 통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더욱 고집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핵무기 없이도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걸 김정은 정권이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교수는 또 통일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도움이 된다는 걸 설득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중간 국가로서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는 물론 정치적 균형을 유지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 비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션 딩리 중국 부단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통일은 북한 엘리트 계층이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방식의 통일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통일로 북한 엘리트들에게 그들이 지금 누리는 특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북한이 한국의 통일 정책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핵무기라는 마지막 보루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션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션 교수는 이어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내년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중 정상 간 만남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션 교수는 또 지난 10년간의 한반도 상황을 보면 오히려 북핵 문제는 더 복잡해졌다면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면 다른 곳으로 튈 수 있는 만큼 중국이 지금까지의 대북 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남북한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라진 핫산 물류협력사업의 3차 시범사업으로 러시아산 유연탄 12만 톤이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와 기업인들이 다음 주 라진 선봉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남북한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라진 핫산 프로젝트의 3차 시범 운송 사업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송 사업으로 러시아산 유연탄 12만 톤이 북한의 나진항에서 한국의 광양과 포항항으로 운송됩니다. 유연탄과 함께 컨테이너 10개 분량의 중국산 생수도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이를 위해 현장 점검단 20명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상선, 코레일 등 한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현장 점검단은 오는 17일부터 나흘 동안 북한의 나진 선봉 지역을 방문해 선박 운항과 물품 반입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나진핫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의 핫산과 북한의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의 철로로 운송한 뒤 선박을 이용해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복합 물류 사업입니다. 한국 정부는 나진핫산 프로젝트를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일환으로 보고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예외로 간주해왔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이승 박사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에 보면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유라시아 복합 물류라는 게 있거든요. 유라시아에서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려면은 이 나진핫산 사업이 가장 적합한 모델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10월 교통과 통신망을 연결해 유라시아 국가를 하나로 연결하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조되고 평화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나진핫산 프로젝트의 추진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 세 곳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4월 두 차례 시범 운송을 했습니다. 당초 올해 안에 한국 기업들과 러시아 사업자와의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협상이 늦어지면서 계약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진핫산 프로젝트에 대해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러시아가 공사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데다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들은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본계약이 지연되면서 러시아 측의 불만도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 세 곳은 러시아와 북한이 7대 3의 비율로 출자해서 세운 합작 기업인 라손 콘트라스에 러시아 측 지분 49%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참여를 추진해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나진핫산 프로젝트에 정부 지원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업들이 경제 논리로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나진핫산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에 뉴스 김은지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북한 접경 지역에 있는 이른바 김일성의 집에 불이나 완전히 소실됐다고 러시아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화재는 어제 즉 12일 새벽 5시께 발생했으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의 집은 목조건물로 공식 명칭이 러시아 조선 우호의 집이며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당국의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러시아 국병 수비대와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방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집은 지난 1986년 김일성 주석의 소련 방문을 앞두고 양국 간 우호를 기념해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지난 1995년 북한 마약 중개상이 숨어 있다가 러시아 보안당국에 적발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 아래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 직속기구인 국제 가톨릭 3억 원조 기구가 북한을 전 세계에서 종교 박해가 극심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박해받고 잊혀진 사람들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상황을 정리한 이 보고서는 북한 외에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수단 등 10개의 나라를 종교 박해가 극심한 나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우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이전보다 더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주체사상과 김씨 왕조에 대한 유사 종교사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신앙인들에 대한 폭력과 위협을 가하는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는 징후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 아래서 북한 주민들이 신앙 때문에 처형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기독교인 33명이 한국인 선교사와 접촉했다는 혐의로 처형에 직면했다는 언론 보도들은 신앙단체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반감을 잘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4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적어도 10%가 노동교과서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953년 이후 적어도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실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적발될 경우 체포와 고문, 일부 지역에서는 처형에 직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헌법상으로는 종교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퀸이 슈타인의 본부를 둔 국제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는 전 세계 140여 개 나라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황청 직속기구입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해 발표한 2014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 박해가 심한 20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협정 이행을 위해 공동 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북한과 러시아가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정은 평양을 방문한 니콜라이 보그다노프스키 러시아군 총사령부 제1부총참모장과 북한의 오금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서명했습니다. 이 앞서 러시아 정부는 최종 협정안을 승인해 내각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러시아의 타스통신과 러시아의 소리에 따르면 양국은 상대방 국가의 병력이 배치된 영토나 다른 국가의 병력 인근에서 군사활동을 할 때 매우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위험한 군사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정하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또 이번 협정이 북러 간 다른 국제협약의 권리나 의무에 적용되지 않으며 자국의 방어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가 다른 어떤 3국도 겨냥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타스통신은 두 나라가 이번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특별 공동군사위원회를 신설할 의향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그 다노프스키 제1부총참모장을 대표로 하는 러시아 무력총참모부 대표단은 앞서 지난 9일 평양에 도착해 북한 관리들과 여러 의견을 교환했고 13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정은 지난 6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세르게이 나리스킨 하원의장이 논의한 뒤에 이뤄졌습니다. 나리스킨 의장은 당시 러시아와 북한 관계의 법적인 틀을 개선하고 갱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부터 군사 분야의 친선 관계를 부쩍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노광철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지난해 11월 모스크바를 방문해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장을 만났고 현영철 당시 북한인민무력부장도 지난해 9월 초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군 고위 관계자들을 면담했습니다. 최룡해 비서는 특히 귀국길에 러시아군 제5지휘부와 하브로프스크의 전투기 군수공장을 방문해 무기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올 1월엔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국방부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과 베트남, 브라질 등과 대규모 군사회담을 갖고 총참모장 수준에서 접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습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특히 북한 등 국가들과 6해 공군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북한은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큰 애착을 보이고 있는 공군 전투기 개량을 위해서 러시아의 지속적인 무기 판매와 제공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입니다.
2015년을 항공군의 전성기를 펼치는 해로 만들자고 하시면서
우리는 비행사들의 해라고 할 만큼 우리 비행사들이 정말 경려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각별한 사랑과 운동을 받아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올해 초 북한이 다목적 전투기인 러시아산 수호의 SU-35의 구입을 러시아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고르 코르트첸코 러시아 세계무기무역분석센터장은 북한의 경제력 등을 지적하며 북한과 관련 협상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북한은 전투기 노후화로 과거 러시아와 중국에서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거나 지원받으려 시도했지만 경제 문제와 유엔의 제재 등으로 1990년대 이후 신형 전투기를 전혀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발표한 북한 군사안보 동향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투기 800대, 헬기 330대, 공중기동기 300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매우 노후화돼 실전 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지난 7월 29일 갈마 비행장에서 실시된 공군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보면 참가 전투기들이 대부분 수십 년 된 구형 기종입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양욱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입니다.
숫자가 그렇게 매우 높게 평가가 되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 중에서 전력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그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올해 초 VOA에 북한의 노후화된 공군 전력은 한국과 미군 전력에 필적할 수 없다며 주시는 할 필요가 있지만 북한의 공군 전력을 전혀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Frankly, their air force is no match to the South Korean and United States Air Force.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런 빈약한 공군력 때문에 지난 2011년 러시아 방문 때 리병철 공군사령관과 군수 담당자들을 이끌고 수호의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해 신형 수호의 전투기 판매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모두 양국 간의 무기 거래나 교류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벤의 선임 연구원은 과거 VOA에 러시아가 북한에 전투기 등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Russia could always decide to def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did that over the Ukraine.
베넷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러시아는 언제든 국제 사회의 질서를 무시할 수 있다면서 다만 유엔 안보리의 제재 때문에 대규모로 전투기 등 무기 거래를 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승승장구하던 북한이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예선 진출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H조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1-3으로 패했습니다. 북한은 12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경기에서 전반 2분 만에 리혁철 선수의 선제골로 1-0으로 앞서 나갔지만 전반 23분에 우즈베키스탄에 동점골을 내주며 전반전을 1-1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후반전에 더 이상 골을 넣지 못한 채 우즈베키스탄에 잇따라 두 골을 허용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로써 총전적 4승 1무 1패가 된 북한은 승점 13점으로 조 1위 자리는 지켰지만 한 경기를 덜 치른 우즈베키스탄이 승점 12점을 기록하면서 1점 차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해도 우즈베키스탄이 남은 세 경기에서 다 승리하면 최종 예선 진출권이 주어지는 조 1위 자리는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 경우 북한은 각조 2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4개 나라에 주어지는 최종 예선 진출권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은 40개 나라를 5개 나라씩 8개 조로 나눠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각조 1위 8개 나라와 각조 2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4개 나라 등 12개 나라가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 나서게 됩니다. 북한은 오는 17일 평양에서 바레인과 2차 예선 7번째 경기를 갖습니다. 한편 북한의 16세 이하 여자 축구대표팀은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2015 아시아축구연맹 AFC 선수권대회에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북한은 12일 중국 우한에서 열린 이 대회 준결승전에서 개최국 중국을 2-1로 물리쳤습니다. 북한의 리혜연 선수는 전반 2분 선제골과 후반 42분 승부의 쐐기를 박는 추가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북한이 2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 결승전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2007년에는 우승했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3번 연속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조별리그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한 일본과 15일 결승전을 벌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들 가운데 정부의 초기 적응 교육이나 정착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보호 북한 이탈 주민으로 불리는 이런 사람들의 정착 실태를 점검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제언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인권 문제는 사실은 이게 비켜갈 수 없는 문제고 인권 문제.
1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비보호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실태 및 정책 재원을 주제로 연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비보호 북한 이탈 주민이란 한국 정부의 정착 지원 제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후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중 비보호 대상자는 1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탈북민들 가운데 비보호 대상자가 있다는 것은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 익숙한 주제는 아닌데요. 북한인권지원센터 부설 정재호 정착지원본부장은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이탈주민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정착지원 제도에 밖에서 아주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그걸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앞으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학자들도 좀 또 참여를 하고 정부에 좀 바람직한 어떤 정책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의 재원도 하는 일들을 앞으로도 좀 계속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보호 대상으로 결정되는 탈북민은 크게 항공기 납치나 마약 거래와 같은 중대한 범죄자나 한국에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으로 나뉘는데요. 이에 정재호 본부장은 늦게 신청한 경우를 범죄자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지 못해서 한국에 입국 후 1년이 지나 보호 신청을 한 탈북민 2명이 이날 증언자로 나섰는데요. 김미선 씨는 자신은 물론 딸까지 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둘째 딸은 9살에 도망강을 건너 25살인 오늘까지 다형사례의 힘들고 진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조선 사람의 신분을 찾아주는 생각에 국제결혼으로 한국을 가야만이 된다고 결심하고 가는 길을 알아보았으며 중국의 법도 어길 수가 없었고 한국의 입국 심사도 두려웠습니다. 저는 법을 보기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법 규정을 돌아본 바가 없고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돌아 3년이라는 시간을 불러 보냈습니다. 몰랐으니까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지요.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왔을 당시에 딸을 중국에 혼자 두고 왔었기 때문에 부모된 마음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달 비자로 한국 초청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내 딸이 비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이 원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숙 씨는 입국한 지 3년 만에 신고하면서 비보호 대상자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비보호 대상이라는 걸 뭐 비보호 대상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아직 뭐 그냥 한국에 오면은 이제는 내가 우탕할 때가 있구나 이래 나도 이래 품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 아무 그랬는데 한원에 들어가니까 한 달 정도 됐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은 정확히 어느 날짜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정도 돼서 지금 주민등록 번호가 내려왔을 때 밑에 비보호 대상이라고 찍어 나왔습니다.
김미선 씨는 인권적 측면에서 탈북민들을 평등하게 다뤄주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후배들이 저 같은 비보호자들이 우리 딸하고 엄마가 받은 그 상처를 되풀이되지 않게 이렇게 법을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혜숙 씨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호소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착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또 대한민국에서 혜택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나라에서 분명 우리를 품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품어줬으니까 좀 조금이나마 최소한이나마 도움줘서 저희가 진짜 그저 혼자 마음에 왔으니까 부모 형제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일으켜줄 손잡아줄 사람이 없는데 최소한이나마 손을 조금만 잡아주면은 모르겠어. 잘 살 것 같은데.
북한 인권지원센터 부설 정재호 정착지원본부장은 비보호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접근 방법을 차별의 관점이 아닌 사회통합적 관점으로 전환해야 하며 비보호 대상들의 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 적응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이분들도 포함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제 개념의 문제를 저희들이 먼저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하나원이나 하나센터나 이런 그 하드웨어들을 이제 조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러면은 그와 동일한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정착을 시키는 것이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일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정책 제언을 우리 정부에다 이제 드리는 겁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더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내일 서울 도심에 예정되어 있는 시민 집회 관련 소식이 오늘의 큰 뉴스군요.
그렇습니다. 집회가 서울 곳곳에서 한꺼번에 열리고 개별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모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집회를 여는 곳은 민주노총 등 50여 개 노동, 농민, 시민사회 단체로 이루어진 민중총궐기투쟁본부라는 곳인데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성격의 집회이고 또 전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입니다. 오늘 한국의 여러 부처 수장들이 이례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5개 부처의 공동 담화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불법 시위를 조장 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사법 조치하겠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집회인데도 한국 정부 쪽의 반응이 강경하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정부와 민주노총이 장외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담화문 발표에 민주노총 측에서도 반박 성명서를 냈는데요. 민주적인 집회를 폭력 시위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열리는 동시다발적인 집회, 어떤 주장을 하는 집회인지 궁금하군요.
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내어놓은 정책이나 또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 등 뭐 집회의 주제는 다양합니다. 서울역과 시청광장, 광화문 광장이 대표적인 집회의 장소인데요. 노동개혁과 청년실업 문제, 쌀값 폭락,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장애인 빈민 문제, 세월호 진상규명시민대회 등이 있습니다. 뭐 박근혜 정권 퇴진, 재벌 세상 뒤집기 등 집회 측의 구호도 아주 강성합니다. 경찰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집회 장소를 대형 경찰버스로 에워싸는 차벽을 만들고 완장을 찬 안내요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통행을 우선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최장위 가포 비상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미리 집회 신고를 하면 됩니다. 민주노총은 집회를 연 뒤에 서울역과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행진을 하고 다시 종로구 청운동 인근까지 도보 행진을 하겠다. 평화 도보 행진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청운동 지역이 청와대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엄격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것이고요. 반대편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 민주적인 의사표현을 막으려는 국민 권리 침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경한 양측이 꼬리를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3 수험생들과 수험생 부모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고3 수험생과 집회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내일은 대학 입학의 한 전형인 논술시험이 진행됩니다. 서울 시내 10여 개 대학에서 진행되는데 집회가 열리는 장소에 따라서 교통 정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시각에 정해진 곳까지 가야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집회를 위해서 전국에서 이 버스만 1,400여 대가 서울 중심지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또 가뜩이나 복잡한 서울의 주말 교통 상황이 집회 인파 때문에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수험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노동 측에서도 가능하면 지하철이나 철도를 이용해달라고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올해 쌀 생산량이 예상치를 훌쩍 넘어서 걱정이라고요?
올해 쌀 생산량 432만 7천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한국 통계청이 관련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424만 1천 톤보다 2%가 늘어났습니다. 8만 6천 톤이 더 생산된 겁니다. 지난달에 통계청이 예상 생산치를 발표했는데 그때 425만 8천 톤이었는데 그보다도 6만 9천 톤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돼서 한국 정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풍년이어도 걱정을 하는 상황, 왜 그런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올해는 태풍도 비껴가고요. 병충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나달이 익어가던 그 8, 9월에 일조량도 아주 풍부해서 생산량을 높이는 데 한몫을 했는데요. 올해 쌀 풍년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예상치를 너무 뛰어넘는 결과에 정부와 농민들이 모두 울상인 겁니다.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농민들은 쌀값이 떨어져서 울상이고요. 정부는 쌀 수급 조절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풍년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량이 는다는 것 크게 반갑지 않은 결과인데요. 재배 면적은 사실 70만 헥타르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평년에 비해서는 36만 2천 톤이 더 늘어나서 이 쌀을 어떻게 처리할지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한국의 쌀 생산량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401만 톤, 2013년도 423만 톤, 2014년도에는 424만 톤으로 3년 연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아도는 쌀은 어느 정도입니까?
136만 톤이라고 합니다. 좀 재고도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적정한 규모가 80만 톤이라는데요. 네. 그보다도 56만 톤이 더 많아서 문제인 겁니다. 올해 쌀이 많이 생산돼서 재고가 더 쌓이면 쌀 재고량도 더 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정부는 일단 수급 조절을 위해서 약속돼 있던 쌀 수입은 그대로 진행하지만 쌀 시장에 내어놓으려고 했던 만 톤의 양을 절반 줄여서 5천 톤만 내놓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중국으로의 쌀 수출길이 열려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쌀 산업을 살릴 수 있는 활로가 중국에서 열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에 가뭄 예보 경보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으로 들어볼까요?
네. 가뭄이 난 뒤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가뭄 예보 경보제입니다. 내년 1월부터 충청도와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언제 어떤 기준으로 가뭄 예보와 경보를 내릴지 그 세부 사항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가뭄 예고 경보제를 도입할 만큼 올해 한국의 가뭄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한두 해 안에 그칠 가뭄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가뭄 예보는 국토교통부가 관장을 하게 되는데요. 각 단계 준하는 양만큼 다목적 댐과 저수지, 하천수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장기적인 가뭄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중앙아시아에 민주적인 정부들이 수립되도록 현지 나라들과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 기후변화, 폭력적 극단주의 등 세계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노력에 협력함으로써 힘을 얻게 됩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나자르바예프 대학 연설에서 우리가 중앙아시아에 기대하는 것은 이 지역이 현대적이고 활성적인 아시아의 심장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각종 천연 자원이 매장돼 있을 뿐 아니라 인적 자원도 풍부한 곳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절반이 30세 미만의 젊은 층입니다. 미국은 카자흐스탄이 준법 정신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체제에 동참함으로써 번영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새로운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란다고 케리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경제적 번영의 혜택을 누리려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들 나라는 부패를 없앨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도록 규정을 고칠 것인지 개방적인 토론을 제안하는 폐쇄된 사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 혁신이 환영받는 개방된 사회로 변화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지역이 외국의 직접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케리 장관이 말한 바와 같이 기업은 자신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존재하는 곳, 투자에 대한 이익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곳에 투자합니다. 케리 장관은 이 지역이 기후변화라든지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대항하는 것 등 또 다른 세계적 도전에 앞장설 기회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점진적인 번영과 건강한 환경을 가져오는 올바른 미래를 건설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하며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이런 일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케리 장관은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이러한 도전에 맞서 일어설 수 있다고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케리 장관은 말하고 그러한 노력을 위한 중단 없는 미국의 우정과 지원을 바로 오늘 여러분께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입니다.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세야 돼요. 또 이렇게 살아서는 이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 사례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